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일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결정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신분 확신에서 해야 할 일들이 파생해요. 금융권에도 보면은 파생상품이라고 있죠.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하면서 나오는 그 derivative를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기초자산이 있어요. 그 운용하는 그 금융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신분이 그가 하는 일들을 결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잠시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파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빛의 아들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이 청년은 선박회사를 이어받게 될 상속자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몇 년 동안의 후계자 수업을 거친 다음에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게 될 것이에요. 실제 선박회사 CEO가 되기까지는 뭐 15년, 20년 더 남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선박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것, 어떤 선박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선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아니면 또 직원이나 CEO니까 임원들 간에 어떻게 소통할지 아니면 어떤 외국어를 배워야 될지. 지금 한국 조선업과 대항하는 가장 큰 조선업계가 사실 중국인데 그렇다면 중국어를 배워야 될까? 영어만 있어도 될까? 그런 것들을 이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선박회사 후계자라는 그의 신분이 그가 해야 될 일, 하는 일을 결정한다. 이 사람이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아니면은 비행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선박회사 후계자가 될 건데 선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신분이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읽어도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원한 집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게 갚다라는 말은 되돌려주다, give back, 되갚다, pay back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 삶에 일어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되갚지 말라. 도리어 선을 추구하라, 도모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분이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도모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리 생각하다, 뭐뭐에 자꾸자꾸 생각함으로써 사로잡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에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면 나는 악으로 반응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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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리 생각 가운데 드네이고 드네이는 것, 그것을 프로노에오라고 해요. 어떤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롯데리아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했어요. 롯데리아. 여기 롯데리아 있나요? 없죠. 그리고 그 알바생이 맥도날드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손님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맥도리아입니다. 노상 롯데리아 롯데리아 하다가 맥도날드로 바뀌어가지고 맥도리아입니다. 이렇게. 3살 정도의 아들이 있는 돼지 삼겹살을 좋아하는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서점에 갔습니다. 아기 동화책을 사려고 하는데 직원이 와서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사려고 했던 책은 아귀 돼지 삼형제였어요.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물으니까 돼지고기 삼형제요. 3인분 안 하기를 정말 다행이에요. 이 동호하다라는 프로노에오라는 이 말이 그 가운데 많이 생각 가운데 미리 많이 떠올리는 작업을 하다의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내가 대갚아주는 것이 인간 경험인데 이것을 선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참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면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거나 이것을 두고 고민하거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여기도 이 말씀이 있네, 아 여기도 이런 문맥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라고 내 생각 가운데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은 실제 있어서 선을 도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일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빛을 낸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서 빛이 나온다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 잠시 보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정의 내려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신분이 빛의 아들이며 세상의 빛임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원래부터 우리가 빛의 아들이며 세상의 빛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신, 빛이 되신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인 신분임에도 개인에 따라서 그가 밝히는 빛의 정도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빛이 밝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있는 빛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만큼 희미하고 어두운 빛을 내는 정도예요. 왜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면에 새기고 품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태양빛과 달빛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태양빛하고 달빛의 차이는 무엇일까? 태양을 우리는 발광체라고 그럽니다. 발광체. 지랄 발광할 때의 그 미칠 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광입니다, 빛광. 스스로 빛을 발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거대한 92%가 수소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거대한 수소와 헬륨이 결합한 계속 타는 불등이에요. 자체의 안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뜨거운 온도와 빛을 발산한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자,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날이 추울 때,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 달 표면의 온도가 마이너스 80도예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직접 열을 받을 때 이 달의 표면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12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달의 표면이 120도로 엄청나게 펄펄 끓었다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80도까지, 그러니까 200도 차이 나는 곳이에요, 달은.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달 자체는 약 태양보다 한 400배 정도 작은데, 400배 정도 큰 태양이라는 수소덩어리가 타면서 나는 그 빛과 열량을 받아서 그 빛과 열을 반사하는 물체라는 거예요. 달 자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차갑고 검은 덩어리에 불과해요. 달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상과학, 영화, 소설, 어떻게 우리가 제2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에 의해서 밝아 보이고 그리고 열을 간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오클랜드에서 달이 뜰 텐데 한 75% 정도의 달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풀문, 이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75% 정도 오늘 저녁에 보이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체가 보름달이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정도 밝기로 자체 빛을 낸 것이라고요? 아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 그것을 달빛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린 신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두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 아들 이 표현했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반영하는 만큼, 반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시작 챕터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the true light.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모든 빛의 근원 원인이 되는 진짜 빛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한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는 빛을 내게 되어 있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마음에 새긴 만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로마서 12장 17절을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한 개념을 설명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빛으로 기능하면서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편히 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조그만 무리를 향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대한 숫자의 인구에 비해서 뭐 한 줌도 안 되는 그 어떤 종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은 그 외 민족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셨을까?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찾으실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에서 나온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서 전 세계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주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보잘것없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들의 민족신이 되기 위해서요. 세상에는 민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 이 부족 같은 작은 단위의 이들의 부족신이 되기 위해서요? 민족신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면 복을 주고 한 민족의 섬김을 받는 그런 민족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그 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정식으로 언약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참 성경이 재밌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있는 그곳에 머물렀을 때 정식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마치 남녀가 사귀고 있지만 약혼이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상태와 지금 비슷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레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직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께서 모세를 불러서 대신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 때 10개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백성 삼을 이스라엘과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을 철저히 구분하세요. 아직 그의 백성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백성들과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홉 번째 재앙을 잠시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22,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전역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희한하게 이스라엘 거주 지역으로 오면 환한 대낮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그린하이츠 아닙니까? 바로 조금만 지나면 고속도로가 나타나는데 고속도로 타자마자 그 전까지 지금 환한 11시 몇 분의 어떤 상태인데 갑자기 캄캄함이 시작돼.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캄캄함이 있는데 그 경계를 지나가면서 바로 빛이 있는 희한한 현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여 대하신 것이. 다시 우리 돌아와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십시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히브리 원문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귀중한 소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은 온 세계가 내 것이라는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온 세계가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부사절이 뒤에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민족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세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신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 소유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valued property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원문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참 그 전율할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valued, 소중한, 귀중한 물품, 뭐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이제 삼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만 선민이야. 너희만 잘해줄게. 너희를 보호해줄게. 너희는 나를 섬겨. 내가 너를 잘해줄게. 그리고 다른 이방민족들 저거 쓸데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 그거였을까요? 그 목적이, 내 소유로 삼은 그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방민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9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열두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개하는, 그래서 제사장,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지금 다른 민족은,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매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주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 몫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신과는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이 좋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신저 역할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주변국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변국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 결과 주변국과 같은 형태로 전락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주변국들에게 빛의 나라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 오히려 그들과 같아짐으로써 어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오늘 첫 부분의 메시지로 돌아와서, 세상은 악을 악으로 응답해요. 악을 악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악을 악으로 응답함으로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데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확산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맺으면서 작은 거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두 개라도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 있죠. 손 들지 마세요.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에요. 영어로는 그 road rage라고 하는데 도로 위의 분노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듯 합니다. 40대 중반에 아빠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 아닙니다. 차선 두 개가 나란히 가다 쓱 갈라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확 끼어들었다. 반사적으로 급제동을 하며 핸들을 틀었다. 근데 그 차는 미안하다는 쌍 깜빡이 표시 한 번 없이 유유히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호흡이 가빠하고 맥박이 분당 5만 번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마디로 꼭지가 돌았다는 말이다. 급 가속 페달을 밟았다. 상향등을 번쩍번쩍하며 따라갔다. 앞차는 갓길로 정차했고 나도 따라서 갓길로 정차했다.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아빠 싸우지 말을 외치고 울고 아내는 그만하라고 말렸다. 안전띠를 풀고 내렸다. 그 차에는 젊은 남자 3명이 타고 있었다. 그 뒤의 상황은 뭐 뻔하지. 가진 것 없는 중년 사내 한 명과 가오만 넘치는 젊은 사내 3명의 의미 없는 욕설과 말싸움. 4명 모두 최소한의 준법 정신을 지키며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물리적 폭력은 주고받지 못하고 언어적 폭력만 난무하는 꼴깍잖은 모습. 10분 정도 지나자 참다 못한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나왔다. 자, 보세요. 그쪽이 저희 차를 끼어든 것은 사실이죠? 그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셔야죠. 제 남편도 그쪽이 미안하다는 손짓이나 쌍깜빡이 한 번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죠. 그리고 당신도 다짜고짜 욕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 서로 사과하고 끝내요.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젊은이들은 나에게 사과를 했고 나도 그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렇게 상황은 아내의 단호한 판결에 의해 종료되었다. 그 젊은이들은 차를 몰고 재빨리 사라졌고 나는 벌쭘하게 차를 타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빠 멋있지? 아이들이 말했다. 아니, 바보 같아. 우리 차량 그 블랙박스 영상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빛을 우리 안에 내장한, 모셔드린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빛의 자녀,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는 빛. 이 젊은 이들이 예의를 안 지킨 거죠. 발단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해진 손해를 부당함이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악이에요. 작은 형태이지만 악이에요. 세상 정신은 보복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확산돼요. 일이 일어나기 20, 30분 전보다 이 뒤에 전 지구적으로 조그만 형태이지만 악이 더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로마서 12장 14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권면했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을 저지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마지막 9절에도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이토록 이러한 권면이 거듭거듭 나올까요? 우리의 신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악을 악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데,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그들이 기여를 해요. 도와주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워진 것을 희석시키고 빛을 유입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미리 생각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운전할 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미리 손해보는 것을 내가 선택해 놓자. 다른 사람들이 준법정신 지키지 아니하고 화들짝 나를 놀라게 했을 때에도 욕으로 대꾸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에도 내게 끼친 악에 대해서 주님 용서합니다 라고 연습을 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을 작은 형태로든지 아니면 좀 심각한 형태로든지 이 진리를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에 걸맞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전략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한 결심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결심과 결단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